누가복음 7장 또 마지막 부분의 말씀 같이 나누면서 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이제 저자가 누가이지 않습니까? 누가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문단을 배치할 때 어떤 이야기를 배치할 때 특별한 좀 아주 세심한 고려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야기의 특징 가운데 어떤 대비를 통하여서 대칭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누가에게만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같은 것이 있죠. 또 성전에 올라갔을 때 기도했던 한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대표적인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들려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경험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벌어진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에 있어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라든지 또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아주 대조와 대비가 잘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치 또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이 본문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 안에 포함하고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많으면서도 또 질문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 또한 많습니다. 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고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 해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이 점점 늘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의 이 한 여인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같이 하루 종일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이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계속 곱씹으신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6절을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에 앞선 사건에 이 바리새인에 대한 그 언급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7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앞에 요한의 사건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대신하면서 나온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내용들이 어제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죠. 세리와 죄인들은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 나와서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렇게 증거하였다라고 한다면 반면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이 와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을 때 그들은 요한을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자 이 사람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와 같은 그런 전문적인 종교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 세례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도 거부하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사건에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한 바리새인. 굉장히 의아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특별히 바리새인은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랑 이름이 같죠. 그래서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랑 어느 정도 일면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같이 식사하기를 원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이 식사 자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한번 이 식사 자리를 떠올려 본다면은 어떤 식당에 가거나 또는 자기 집에 있는 어떤 그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텐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불쑥한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분명히 좀 오픈되어져 있는 공간이었을 거고 또 나중에 이 사건의 말미에 보면은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언급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시몬이 독대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마치 좀 잔치를 벌여놓고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되셨고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앉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의 어떤 식사법처럼 이렇게 기대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식 의자에 이렇게 딱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벽에 기대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뒤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게 되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계시고 발이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저 끝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시려고 앉으셨어요. 근데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에 대한 소개가 독특하죠.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다 알아요. 분명 오늘 누가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설명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죠. 이 한 바리새인 남성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 소개됩니다. 시몬이라고 불리는 한 바리새인 종교인 또는 종교 지도자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유가 있는 그런 한 등장인물이 처음에 소개된 반면에 두 번째로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냥 한 여자예요. 그리고 게다가 잘 알려진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끝까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한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비가 이 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 집에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또는 이전에 예수님과 어떤 만남이 있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 마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향유 담은 옥합을 챙겨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드디어 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또는 은밀히 나아갔고 그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발 곁에 발치에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 가지 동작들이 설명되면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한 사실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38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인데 왜 울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울었을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뭔가를 하러 왔어요. 그 향유를 예수님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위해서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와놓고는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발치에 서고 나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정말 우리말 그대로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한 게 아니죠.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그냥 펑펑 울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지게 되고 그 발을 적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간혹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막 옷이 젖을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눈물이 떨어져서 예수님 발 위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당황했을까요? 조심스럽게 왔는데 자기 그 눈물 때문에 막 예수님의 발이 눈물에 젖어가지고 눈물이 그 위에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당황했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닦아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닦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옷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굳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가? 그런데 이 여인은 당황스럽기도 했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 되는데 차마 자기의 옷으로는 닦을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 정말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인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레 예수님 보니까 눈물이 났고 정말로 많은 눈물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젖었고 그래서 급히 자신의 머리를 아마도 머리를 묶고 있었다면 이렇게 머리를 풀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존경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옥합을 붓습니다. 그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향유는 보통 머리에다가 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귀한 기름을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이라고 할 수 있죠. 남들이 보면 참 쓸데없다. 뭐 발에 저렇게 귀한 기름을 바르냐라고 할 만한 그러한 헌신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 그려지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한 좀 충격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기서 이 바리새인의 어떤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가 속으로 이렇게 이르렀는데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거고 이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떠한 좀 예수님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에게 기적을 행하여서 그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 시몬도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선지자가 맞는가? 정말 그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가?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네. 그런 마음을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죠.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빚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출해 주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의 이윤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의 빚진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빌린 돈의 가치가 10배 차이 난다는 것에 초점이 있죠. 한 명은 50이고 한 명은 500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2절을 보니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이것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갚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뭐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은 채권 추심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빚 주는 사람이 이 대출업자가 그냥 탕감해줘 버렸습니다. 이 탕감해줬다는 말은 호의를 가지고 많은 것을 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면제해줘 버렸어요. 많은 빚인데 상당히 많은 빚인데 그것을 그냥 면제해줬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두 사람이 탕감 다 받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그러니까 이 대출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단순한 질문이죠. 시몬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에는 약간의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약간의 사족을 붙인 겁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생각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래 맞아 네가 한 말이 맞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시몬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십니다. 44절이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지금까지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선을 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발치 뒤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자를 돌이켜서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시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비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발 씻을 물을 안 줬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예수님을 무시한 처사냐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냐, 비교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언급하시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정말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바리새인이 하지 않은 일을 여자가 했고 이 여자는 사실은 해야 될 것 이상을 했다라는 것에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줘야 되는데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셔서 머리털로 닦았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보통 인사의 표현이잖아요. 또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존경의 표현이 입맞춤입니다. 근데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 이상을 한 거죠. 단순한 입맞춤 이상. 발에 입맞춘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쉽게 볼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않았다. 보통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보통 발라서 이렇게 머리에게 붓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올리브유보다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환대를 지금 이 여인이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여자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빚진 자와 빚을 탕감해 준 자의 관계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이 여인이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독특하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와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모든 모습을 보니까 분명 죄 용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8절에 한 번 더 이제는 이 여자를 향하여서 확신을 주시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9절에 보니까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누구이길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 사람 뭔데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 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런 비아냥이 여기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을 때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그와 함께 앉아있던 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되죠. 사실 선지자 이상이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보인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왔는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여서 발치에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이 여인,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왜 울었을까요? 왜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울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자 했을까요? 이 본문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서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무명의 죄 많기로 소문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여인이 예수께 와서 눈물로 그분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평안을 가지고 돌아갔다. 예수께 나왔을 때 우리 가운데 죄사함이 있고 예수께 나왔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역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이어지는 8장의 짧은 언급 속에서 왜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장 2절인데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여자의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무명의 여인들 또한 함께 언급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 그 여인은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은 여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오늘 어떠한 심정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예수님께 역전의 능력이 있으신지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가지고 가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